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아멘. 금요일 날 저녁에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1년에 한두 번 여러분 기도 순서가 돌아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 주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 순서가 되었는데 안 나오고 그렇게 하면 목회자도 꼭 목회를 혼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금요일이나 기도 순서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 이정열 권사님 참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설교하는 사람도 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주시면 저도 힘나고 또 은혜롭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통을 누구나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려운 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림자처럼 인생은 너무도 쉽게 훅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고통도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번민도 있고 또 참 인생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참 허전한 마음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서로가 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것만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랑 같은 인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도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데 서로 아픔이 되어주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손실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있다면 나쁜 소문입니다. 그것도 나쁜 소문 그대로만 전해지면 좋은데 이게 한 다리만 딱 건너게 되면요 이만큼 주석이 붙어서 또 나쁜 소문이 더 커져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거치게 되면요 주석이 더 붙어가지고 나쁜 소리는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갑니다. 좋은 이야기만 해도 우리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교회야말로 성도들이야말로 서로 차별 없는 사랑,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뭐 육신의 아픔 또 뭐 물질적인 문제 다 어려운 문제지만 정말 인생에 끝없이 계속되는 우리의 괴로움들을 보면요, 인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은 나다, 나. 너를 위로하는 사람은 나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하나님의 말씀 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같이 될 인생을 그 한마디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어떤 수필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이 험담하는 것은 진흙 묻은 것처럼 처리하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진흙이 묻으면요, 젖었을 때 떼려면 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 묻었을 때는 마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다음에 툴툴 털어버리면 괜찮다는 거죠. 참 멋진 말을 한다.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목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저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가 정말 참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미안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병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데 가서 저도 좀 함께 이야기하고 아픔을 좀 나누고 싶은데 또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가서 제가 기도하고, 성도님 미안해요, 내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성도님 힘내요, 그리고 난 떠난다고요. 그러면 그게 목회자가 물론 기도해 주는 거 귀하죠. 네,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느냐 물었더니 아니래. 그 위로가 안 된대. 그러면 물질을 가져와서 뭐 힘내십시오. 뭐 돈 300불, 500불 갖고 와서 좋은 거 만난 거 잡수시고 힘내세요. 그러면 고통과 어려움의 위로가 받겠느냐? 아니랍니다. 선물을 한아름 가져오고 멋있는 꽃다발을 가져온다고 해서 위로왔느냐? 고통 속에 위로가 안 된대요.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래. 누구냐면 그저 같이 있어주는 사람, 시계 안 보는 사람, 오 벌써 저녁이네 나 밥하러 가야 돼, 그거 안 하는 사람, 시계 안 보고 그냥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명가인 에디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학부모가 자기 아들이 대학 갈 때 데려와서, 선생님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얘가 머리가 나쁘니까 많이 얘기하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시계를 안 보면 인생 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우리가 시계 보면서 실망하고 시계 보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아, 벌써 저녁 때구나, 이제 내가 쉬어야지. 또 아, 이젠 내 나이가 할 때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시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하겠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말 금방 지나가는 우리 인생, 또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죄에 대한 번민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 척 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위로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야고보가 짧은 구절이지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My brother,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 말이요 20번 나옵니다. 내 형제. 그러면서 서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좀 이 어려운 세상에 서로 위로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가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어두운 사람일수록 외모에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축복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제와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는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차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뜻은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잘생겼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또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잘생긴 외모에 반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진 속에 뭐 멋있는 수염난 사람, 그 30대 서양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못생기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긴 것도 잘생긴 것이 웬만한 사람은 하나씩은 다 있는데 얼굴에도 없고 외모에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 교수이신 전성철이라는 분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이 appearance,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생긴 모습이나 무슨 키나 무슨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이나 영어 좀 한다는 그러한 그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러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문벌로 판단하지 말라. ancestry, 가방끈 길이로 저 사람은 많이 배웠구나, 저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가방끈 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한 일입니다. 또 에이지,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 또 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못 나오겠어요. 왜?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데요. 네 번째는 성공 여부로 판단하지 말라.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도 실패한 사람, 번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재산으로, affluence라고 그러죠. 좀 가졌다고 해서, 집이 크다고 해서, 좋은 차 탄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폴 조웻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수평적으로 구분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사람을 수직적으로 세우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높낮이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직분이 펑션입니다. 장로의 직분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장례식 할 때는 장로님까지는 교회장이고 집사님들은 그냥 가족장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아니, 가르칠 때는 펑션이라고 다 얘기해놓고 마지막 장례식 할 때는 장로님으로 수고하셨으니까 교회장으로 하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수평적인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어느 한 곳에도요 사람을 수직적으로 세운 일 없어요. 천국 갈 때 목사니까 주는 어드반테이지 없어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의 심판의 보좌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양은 어디에 세웁니까? 높은 곳에? 아니에요.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수평적으로 항상 관리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도 복과 저주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고서 수평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평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든지 오래된 성도든지 높낮이가 없이. 새로운 사람이 왜 이래? 그건 잘못된 거죠. 교회는 높낮이가 없는 천국과 같은 교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보이고 외모로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우습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5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을 때 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도 배가 많은데요. 그런데 많은 배 중에서요, 딱 베드로의 배 타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배에 탔더라면 베드로가 변화되는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택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훗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회의할 때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셨다. 자기의 변화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우리의 삶을 부요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그를 부요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귀히 여겨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8절 말씀과 9절 말씀이 반대가 되는 것인데 하나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9절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 대신에 반대어로 택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이것이 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을 주거나 그 사람의 돈을 떼먹거나 뭐 그래야 이웃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는 이웃에 대해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행위는 이웃을 해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최고의 인기 있는 의과는 성형외과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뜯어고치고 코를 높이고 눈을 뭐 멋있게 하고, 저는 그거 쉬운 줄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어느 그 자매가 코가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좀 삐뚤어졌는데 이거를 병원에 가서 그때 돈이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코를 똑바로 세우는데 5천불인데 3천불에 깎아서 그때 돈으로 3천이면 대단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를 고치는데 부모님들이 다 새벽부터 직장 가니까 나한테 목사님 내 딸이 이거 시집 가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목사님 성형외과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이만해져서 나왔더라고. 피가 콧물에서 코 하나 높이는데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 내고 그거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하여튼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심령을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와야 여자입니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는 말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고민 없는 사람 없고 또 죄로 말미암아 범민 없는 사람 없고 인생이 너무나 쉽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나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내 이웃들 특별히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안 아프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풍요로운 사람 없습니다. 서로 위로자가 되고 우리 교회는 누가 왔든지 간에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고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